창세기 61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 이삭의 결혼 교회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예표 성경은 신성한 개념들로 구성된 신성한 책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많은 놀라운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의 한 안에서의 생활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의 깊이를 재기는 어렵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인간 생활의 기록을 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 안에는 신성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는 쉽지만 깊은 것을 캐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결혼한 곳의 예표.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와 결혼한 곳의 예표인 한 결혼을 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예표라고 말한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면 이삭의 결혼이 그리스도의 결혼의 예표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성한 개념들로 구성된 신성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들을 성경의 다양한 기록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뢰를 예로 들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요셉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한 구절은 하나도 없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요셉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게 닮았다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신약이 그것을 비유라고 말하거나 어떤 영적인 것들의 예표라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 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비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지 않지만 모든 성경 교사들은 요셉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예표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함을 봅니다. 요셉의 삶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곧 그가 배신당했던 것과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흡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이삭의 결혼은 그리스도의 결혼과 유사하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결혼을 그리스도의 결혼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우리는 네 명의 중요한 사람들, 아버지, 아들, 종, 신부를 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볼 때 우리는 3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 함께 일하심을 봅니다. 신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신약의 주제를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이 맞지만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신약의 주제는 삼일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아들을 위해 신부를 얻으려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그 영은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며 아들은 아버지가 계획하고 그 영이 성취하신 것을 누립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는 아들과 결혼하여 그분의 배필이 될 인류의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말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그 영이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기 위해 어떻게 일하는가를 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우리는 신부를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아내, 성인,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신부가 될 것입니다. 아내 성이라는 용어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아들의 배필인 여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전체는 바로 아들의 신부인 배필을 위해 인류의 한 부분을 얻으려고 함께 일하는 3일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아버지의 계획. 첫째로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흠정력에 따르면 에베소서 3장 11절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뜻이라는 단어는 현대의 계획이라는 단어의 고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의 무리나 구속된 죄인들의 무리를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낮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가 신부를 얻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부를 얻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구걸하는 식으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러 나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나는 신부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구주와 구속자가 되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랑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시켜 하늘로 모두 데려가시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한 부분을 취해서 그들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배필로 만들려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불쌍한 죄인들의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인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아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위해 인류에게서 한 신부를 취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예표인 아브라함은 성령의 예표인 그의 종에게 그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가나안인에게서 취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가서 취하라고 명했습니다. 예표론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족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되신 후로 인류는 그분의 족속이 되어 왔습니다. 인류를 아주 불쌍한 존재라고 항상 생각지 마십시오. 인류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그리스도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류에게서만 그분의 아들을 위한 배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인간인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인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천사의 족속 중에 하나로 창조되지 않고 인류의 한 부분으로 창조된 것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 의해 이름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 생물들을 그에게 데려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 이것은 고양이, 이것은 원숭이, 이것은 나귀이다. 그가 이 모든 생물들을 보았지만 그는 그것들 중에서 그의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가운데서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그의 배필인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그분의 족속, 즉 인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로 창조되었고 거듭났습니다.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오직 인간만이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영의 위임.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종은 임무, 즉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의 족속에게 가서 그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라고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 하나님에게 위임한 것을 상징합니다. 신약은 이러한 신성한 위임을 계시합니다. 선택된 신부에게 도착함.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선택된 신부에게 가라고 위임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영 하나님에게 인류에게 가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그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 영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다만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신은 그가 말했던 것에 호감을 느껴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그가 말했던 것 모두를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 속에 어떤 깊은 것이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으나 우리 영안의 깊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은 매우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중국에서의 사역의 초기에 나는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를 외국 종교로 여기는 학식 있는 중국인들은 우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들 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이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간증했습니다. 무엇이 그들 속 깊은 곳을 이렇게 응답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이른 성령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결코 그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리라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 그녀는 단순히 오늦게 물길러 갔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우물에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영께서 인류에게 온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복음 집회에 오기 전에 성령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우물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한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던 주 예수님도 또한 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했습니다. 전도자들은 종종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생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이 목마르고 그분의 갈증을 풀어줄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우리는 오랜 여행으로 목말라 있던 종을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지친 여행으로 목말라 있던 구주를 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누가 더 목말랐습니까? 리브가입니까? 종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에서 누가 더 목말랐습니까? 주 예수님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그들 때문에 목마르시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리브가는 목마르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고 남편이 필요하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그가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을 위한 합당한 아내가 될 여인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도 목말라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고 있을 때조차도 성령은 당신 때문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마실 물을 드려 그분의 갈증을 풀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우리 때문에 목말랐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 전도자는 이렇게 갈망하면서 나를 확신시키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전도자의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갈증이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분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그 시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쫓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신 속 기쁨 속에서는 어떤 것이 너는 도망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그날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일어날 것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에게 물을 주고 그의 약대들에게 물을 길러줌으로써 그녀가 붙잡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 아버지는 그녀의 족속 중에서 한 여인을 그의 아들의 아내로 취할 계획을 했었고 이 계획을 수행하도록 그의 종에게 위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나홀성에 와서 일부러 그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를 사냥하는 진짜 사냥꾼이었습니다. 만일 리브가가 종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모든 일이 그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종은 이미 주님께 그의 일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으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가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있는 동안에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마실 물을 청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리브가는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내부에 깊은 어떤 것이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 많이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나는 단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영혼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로잡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거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했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사랑 안에서 그 이름에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리브가가 살고 있는 나홀의 성에 누가 종을 데려왔습니까? 누가 종이 기다리는 우물에 리브가를 데려왔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그 영의 임무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목마름을 제하는 물을 통해 리브가에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성령이 만족하시는 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수가의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찾으시듯 오늘날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찾기 위해 오십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응답하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된 사람 중에 하나라는 표시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이 얻으신 사람이 될 것이라는 표입니다. 신부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져옴. 그 영은 또한 신부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져옵니다. 약대들이 마시기를 끝낸 후에 종은 리브가의 코에 금고리 하나를 걸어주었고 손 목걸이 한 쌍을 그녀 손에 걸어주었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가장 좋은 비결은 그 사람의 코를 잡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코에 고리를 달고 손에 손 목걸이를 한 것은 그녀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이것을 그녀에게 준 후에 그녀에게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집에 도착하여 이삭의 풍성함을 간증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그 종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 그는 이삭의 풍성인 금은 폐물과 의복들을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서 그 영을 계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 영이 자신의 것을 말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또한 그 영은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찾도록 보내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후 리브가가 나는 가겠다라고 말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달아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은 빈약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했습니다. 종은 주님께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것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의 주인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그를 보냈음을 말했습니다. 리브가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이삭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에게 가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간증하러 오신 것의 그림입니다. 오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물려받기로 정해진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의 간증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껴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매혹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찾는데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집회들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분께 말합니다. 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녀에게 준 선물을 통해서 이삭의 풍성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이 우리에게 분배하는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풍성을 깨닫습니다. 리브가는 좋은 땅에서 이삭을 만나기 전에 이삭의 기업에 참여했고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업에 참여하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의 풍성을 충만히 맛보는 미리 맛보민 그 영의 선물을 누립니다. 신부를 확신시킴. 그 영은 또한 신부를 확신시킵니다. 그 영을 예표하는 종이 리브가에게 풍성을 준 후에 그는 확신하였고 이삭과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더 머물기를 원했지만 리브가는 이삭에 대한 종의 간증을 듣고 나는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에게 이끌려졌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녀는 다만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있기 위해 먼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고자 하는 한 그것은 우리가 선택된 리브가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보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청년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왜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가? 그러나 깊은 속에서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있기 위해 약대를 타고 갈 때 수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삭,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삭, 나는 당신을 보기 원하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랜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수없이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당신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신부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감. 결국 종은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갔습니다. 오랜 여행을 했지만 그는 그녀를 이삭에게 데려오고 이삭의 신부인 그녀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확신시키셨고 이제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오랜 여행이지만 결국 그분은 우리를 데려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인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응답. 이제 우리는 교회의 응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리브가는 즉시 응답하고 이삭에게 가기 위해 종과 함께 떠나려 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타락된 본성은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기꺼운 뜻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옛 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기보다 그분을 따르기가 더 쉽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쉽게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는 적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적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한 내 갈망을 어느 것도 막지 못한다. 내 속 깊은 곳에는 주님을 따르려는 갈망이 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때때로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아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하면서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매우 약하다. 나는 주님만 따를 수가 없다. 생각을 고쳐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거절하고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예수님을 따르겠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결코 믿지 마십시오. 적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낡은 구두를 준다면 당신은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다이아몬드를 조금 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쉽게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을 사랑할 수 있었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께서 예견한 것을 행함. 우리가 성령에게 응답하는 것은 항상 성령이 예견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자기의 약대 열 마리를 위해 물을 기르라는 것을 예견했고 리브가는 종의 예견대로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령이 예견한 대로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분께서 예견한 것인 줄을 모르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움직임 아래 있었다는 표시입니다. 선물을 받음. 리브가는 종이 예견한 것을 한 후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종은 그녀의 코에 금고리를 달아주었습니다. 오늘날 승려들은 귀에 고리를 달기를 좋아하지만 여기서의 고리는 리브가의 코에 단 고리입니다. 아가서를 읽었을 때 나는 주님이 추구하는 자의 귀를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네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코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추구하는 자는 아가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녀가 사과를 누렸기 때문에 그녀의 코는 사과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코의 기능은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금고리를 리브가의 코에 단 의미는 그녀의 냄새 맡는 기능이 신성한 본성에 의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우리 코에 달게 되면 우리도 신성한 냄새를 맡고 신성한 맛을 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의 역사를 맛본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특별한 미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후 나의 미각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신성한 미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코에는 금고리가 있습니까? 당신의 코는 레바논의 망대처럼 높습니까? 레위기 21장 18절에 따르면 납작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납작코가 아닌 높은 코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성한 미각과 함께 신성한 냄새를 맡는 기능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맛을 본 이래로 백화점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물건들을 사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코에 있는 금고리입니다. 우리 코에 있는 금고리에 의해 우리는 상점들에 있는 어떤 물건들에 어떤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냄새에 맡습니다. 이런 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냄새 맡는 기능과 맛보는 기관의 기능은 하나님의 맛과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높은 망대 같은 코와 사과 냄새를 맡는 코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코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사과나무인 그리스도를 더 누릴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과 냄새를 온전히 맡는 코를 더 가지게 됩니다. 종은 또한 리브가의 손에 한 쌍의 팔목걸이를 끼워주었습니다. 이 의미로 볼 때 그녀는 수갑 채워졌습니다. 신약의 개념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기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에 의해 수갑 채워주면 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받아들이는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미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획득된 신성한 기능을 가집니다. 리브가에게 준 한 쌍의 손목걸이는 무게로 10세겔이므로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들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녀 코에 단 금고리의 무게는 단지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은 첫 번째로 맛보는 것, 미리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맛보는 반세겔은 다른 한쪽엔 온전한 맛봄이 오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맛보는 것은 한 부분이지만 기능은 온전합니다. 당신은 반쪽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의 기능인 재능은 온전합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은 하나의 온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미각은 단지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신성한 기능은 온전합니다. 리브가는 또한 은폐물, 금폐물, 의복들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리브가는 그녀 코에 금고리를 받았고 그녀 손에 한 쌍의 손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후에 종의 임무를 받아들인 후에 더 많은 풍성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 와서 그 영의 임무를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의 풍성, 금은 폐물과 의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모든 세세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24장의 기록이 모두 신성한 것이고 신성한 개념을 의미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비유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왜 금고리가 4분의 3 세겔이 아니고 단지 반 세겔이었습니까? 왜 10세겔의 손목걸이는 9세겔이나 11세겔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 종은 그의 임무가 받아들여진 후에야 비로소 다른 모든 풍성을 쏟아냅니까? 이 모든 것은 신약의 계시와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코의 금고리와 우리 손의 손목걸이를 누릴 뿐 아니라 은금 폐물과 의복들을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괴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영을 쫓음. 이 모든 풍성을 받고 누린 후에 리브가는 종을 쫓아 이삭을 만날 때까지 약대를 타고 사막을 경유하여 여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그 영을 쫓아 약대를 타고 긴 여행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약대에서 내릴 것입니다. 전화, 자동차 등과 같은 현대의 모든 이기들은 오늘 우리의 약대입니다. 리브가는 약대 등에서 사막을 경유하여 여행했고 우리는 오늘날의 현대판 약대를 타고 사막을 경유하여 여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약대는 불결합니다. 그러나 약대는 유용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기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불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막을 경유하게 해줍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약대들로부터 떠날 것입니다. 아들의 결혼. 좋은 의미에서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에 의해 계획되고 영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들이 하는 것은 다만 신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삭은 저녁 무렵에 리브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결혼이 시대 말에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시대가 막이 내릴 무렵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를 만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만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장은 이삭이 그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만일 내가 저자였다면 나는 리브가가 그녀의 오랜 여행 후에 위안을 받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위안이나 만족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의 위안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위안과 만족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떤 위안이나 만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그분의 만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위안은 그분의 위안이고 그분의 만족은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그분의 위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그분께서 위안을 갔습니까? 그분께서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